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우리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큰 업적을 세상에 쌓아도 우리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 실패작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 실패작이 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우리 생명의 영원한 시간을 최악의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900년에 태어나서 2000년에 죽었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은 1900년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언제 끝나게 됩니까? 안 끝나는 겁니다. 2000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이나 지옥 중 어느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안 끝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지요. 선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벌을 받으리라. 사람의 생명은 이렇게 태어날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서 보더라도 무한대 앞에서는 100이 0이 되지 않습니까? 100이라는 숫자는 이 무한대 앞에 가면은 nothing이에요. 그냥 0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세의 무한한 이 영원한 생명 앞에서의 현세 우리의 100년도 안 되는 이 생명은 0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을 놓고 보면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0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전부 천국이나 지옥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최고의 축복은 내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인생은 완전 실패작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세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세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세와 내세는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현세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내세에서만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현세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만 내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현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산다고 해서 고생도 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고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현세에서는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해야 신앙과 인품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여전히 고난은 고통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해서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여러분, 이두 가지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고난 당하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자녀가 당하는 그 고난을 제거해 버리려고 여러분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 고난을 세상에서 없앨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고난 속에 있는 자녀를 우리는 도와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움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이 한 가지의 방법은 아예 없애버리고 마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가난의 고통을 겪을 때에는 아예 재물의 축복을 주어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날 못 살게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은 그 사람을 아예 딴 데로 보내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을 없애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의 고통을 모두 다 없애버리면서 해결해 주시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없애지 않는 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유익하려면은 우리가 그 고난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에서 쓰러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또 무엇이 생깁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지혜를 얻으면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보게 되면은 이 야고보서에는 야고보 기자가 시험을 만나면은 뭘 구하라고 일러주시죠? 지혜를 구하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고난당하는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평안을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여기 11장 앞부분에 여러분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세례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은 원래 예수님을 심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확신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이 세례요한의 생각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의심이 생겼어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를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게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서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고난을 다 없애버린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세상에서는 이 고통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고통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고통을 다 없애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때 어떤 때에는 없애버리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뭡니까?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고 있는 고통의 짐을 내가 벗겨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결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결의. 옛날에는 이 소를 쌍으로 부렸습니다. 이 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마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한 쌍인 두 마리의 소의 멍에를 같이 씌우면은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한 몇 가지의 뜻이 더 있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진다고 하면은 내가 더 힘을 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더 힘을 쓰실까요? 예수님이 힘을 더 쓰지요. 우리는 그냥 걷어먹힐 거예요. 이건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과도 굉장히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본문에서는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예수님에게 배워서 예수님처럼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또 이 멍에를 벗겨주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법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으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지혜를 배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면 고통은 가볍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고통을 없애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유익을 주며 동시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로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뭘 배워야 될까요? 오늘 29절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먼저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 보십시오.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그러시죠? 어린아이처럼 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들과 대조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대조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물론이죠. 그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이 25절부터 읽었지만은 바로 그 앞에 나오죠. 11장 23절에 나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내가 너 가버나움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고 하면은 그 성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반대돼서 이 교만한 사람들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었어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이 얼마나 강력한 기적이었냐고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소개하잖아요. 옛날 소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봤으면은 회개하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리만큼 강력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교만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가버나움 사람들이 파멸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지금 꾸중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되고 어린 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흥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아주 극진한 겸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그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은 예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은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도 남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면은 남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겸손하면은 남에게 이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도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이기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경쟁심이나 시기심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가요 예를 들어서 음악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이 제자가 아주 훌륭한 교수님에게 배우게 되면은 교수님에게 이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배우려고 그러죠. 저분은 정말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그러죠. 겸손하면 경쟁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다고 해가지고 열정도 없는 것은 아니죠. 겸손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열심히 섬겨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심과 질투심 같은 것이 없고 이기려고 하는 욕심이 없고 겸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늘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더욱이 겸손하면은 저절로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자기 상관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아니면은 자기 부하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부하에게 함부로 대하죠. 상관에게 왜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상관 앞에서는 겸손하기 때문에 상관 앞에서는 저절로 겸손해지기 때문에 온유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하면은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은 온유에서부터 오는 모든 평안을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도 배우고 온유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온유를 배우면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온유하면은 이웃과 화목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화목해야 평안을 얻습니다. 다투면서 평안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속담도 있지 않아요? 맞은 놈은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오구려서 잔다고 말이에요. 조금 이상한 속담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남을 해치고 남에게 아주 거칠게 대한 그러한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오히려 한 대 맞더라도 남에게 온유하게 되어 있던 그러한 사람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쿠션 있잖아요. 쿠션처럼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딱딱한 것에 부딪히면은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쿠션에 부딪히면은 상처가 생기지 않아요. 쿠션처럼 온유한 사람은 누굴 만나도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펀지 같은 사람 어떻게 싸우는 사람 보았습니까? 부딪히지 않고 부드럽게 다 받아주기 때문에 싸우는 법이 없어요. 유리 그릇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깨지지만은 이불 위에 떨어지면은 깨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아무리 거슬게 대해도 우리가 그 사람 온유하게 대하면은 우리의 관계는 평안을 향해 갈 수 있고 결국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를 차갑게 대하는 사람도 우리가 온유하게 대해주면은 그 차가운 마음이 녹아서 결국 우리와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겨울 지나면서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만은 겨울에 눈이 쌓여도 봄이 돼서 따뜻한 기운이 불어 닥치게 되면은 눈은 다 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면 여러분 차가운 사람이나 거친 사람이나 혹은 사나운 사람이나 누구와라도 다 이겨내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소녀가 어머니를 잃고 몇 년 후에 새엄마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이 소녀에게 새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자기 친어머니를 배반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아를 많이 때렸습니다. 나중에는 친어머니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친어머니 사진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소녀는 그것 때문에 새어머니를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새엄마는 최대한으로 잘해주었지만은 이 소녀는 마음을 굳게 닫고 온갖 방법으로 새어머니의 사랑을 못얻어가고 거부했습니다. 이 소녀는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가 되니까 집을 아예 떠나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산업체 학교에 지원을 해서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타지에 있는 산업체 공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사한 후에 옷가방을 정리하다가 검은 비닐봉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열어봤더니 이쁜 속옷과 편지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쓴 편지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놀랍게도 빼앗긴 자기 친어머니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사진을 보고 또 편지를 읽으면서 눈이 붓도록 울었습니다. 독하게 먹었던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새어머니는 진짜 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하게 하는데도 끝까지 우리와 반목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온유는 여러분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온유는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세상의 축복도 우리들에게 끼쳐주는 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 이거 보게 되면 1차로는 이 종말론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1차적으로는 천국의 축복도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가 천국에 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이 축복 안에는 현세적인 축복도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현재의 땅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땅의 축복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도 많이 말씀했던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지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독한 사람이 재물을 모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말을 듣습니까? 우리는 누구 말을 믿습니까? 세상 말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교훈을 가르쳐 주실 때 이 첫 부분에서 온유한 사람의 축복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의 팔복이면 팔복, 그 산상설교의 모든 삶이 전부가 다 이 온유한 삶이거든요. 이걸 믿어야 산상설교의 가르치심 그대로 온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요, 온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땅을 얻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세상에서 이 독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지금은 우리는 너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세상에서 워낙 그렇게들 말하니까 세상의 말만 듣고 온유하게 사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만 일단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 방법으로 함께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려고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서마저도 온유해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 몰라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되는 것 가만히 보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걸 느낀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자꾸만 이제는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그 선전하는 거 보세요. 자기 기업은 따뜻하고 사랑 많은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TV나 신문을 통해 가지고 많이 공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아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미 해버렸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예수님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이거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자세거든요. 부드러운 것은 상대방을 잘 감싸 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뻑뻑한 무슨 박스와 같은 그런 종이와 부드러운 보자기 중에서 어느 것이 물건 싸기에 편할까요? 보자기가 물건 싸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저도 어려서 보자기에다가 책을 싸가지고 메고서 학교에 다녔던 적이 있어요. 뭐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쭈뼛하게 돼도 보자기로 쌀 때는 얼마나 잘 싸는지 몰라요. 뭐 물건 울퉁불퉁하면은 더 그렇잖아요. 작은 물건 싸려면 더 두꺼운 종이로는 예, 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자기로는 한번 두루마서 묶으면 그만이에요. 아주 쉬워요. 부드러우면 어떤 물건이든지 잘 감싸서 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 대하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온유해야 다른 사람들도 잘 포용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사람은요 자기와 맞는 사람만 포용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딱하고 뻣뻣한 종이 박스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 종이 박스는 규격이 딱 자기에게 맞는 물건만 잘 들어가서 앉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맞으면 못 사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굳은 그런 사람은 자기랑 맞는 특정한 사람만 포용하지 아무나 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포용합니다. 상대방의 성격이 울퉁불퉁한 그러한 사람도 포용합니다. 세상에서 자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도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악하고 못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려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센병자도 받아주셨지요. 설교 도중인데 여러 사람이 예수님 계시는 설교하시는 그 집에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려도 설교에 방해가 된다고 꾸짖지 않고 받아주셨어요. 어린아이를 데려왔을 때에는 제자들이 방해가 된다고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꾸짖고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그 모습은 예수님은 끝까지 참는 온유한 모습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 악한 사람 잠깐 받아줬다가 계속 속을 썩이면은 밀어내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셔서 복종하시면서 모든 죄인들을 포용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이건 마치 포장지가 부드럽기만 해서는 물건을 쌀 수 없고 질겨야 쌀 수 있는 것과도 같지요. 너무 부드러운 거는 부딪히면 자꾸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못 사잖아요. 질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온유하게 대할 때에는 끈질기게 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오는 온유는 그래서 부드러울 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만큼 질겨서 포기하지 않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세상에서 별하별 교통을 다 겪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서 이 고통을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기적적인 것을 통해서 도움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고통은 완전히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고통이 없으면 진정한 신앙과 인품의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유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냥 남겨놓으신다 하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라도 우리가 진정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고통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속에서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에 그 고통을 이겨내고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짐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은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의 이웃과도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세상에 더 큰 유익을 우리는 끼쳐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들어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서 참된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물질적인 축복도 임하는 삶, 우리의 이웃과도 화목하며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심도 감사드리고 때로는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해주시고 기쁨 누리며 사는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에 덕을 끼치는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